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날일까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게 하나의 큰 전제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않는다면, 이 대전제가 없다면 예수님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사랑방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다 헛짓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게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다 nothing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일요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일 중에 주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 일요일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새벽 무렵이죠, 그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매장된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걱정 어린 말을 하면서 무덤으로 세 여인이 가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굴 안에 시신을 둬요. 그리고는 큰 돌로 동굴 문을 막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매장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 명의 여인들로는 그 큰 돌을 옮기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걱정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매장된 그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가서 큰 돌을 옮기지 못하면 준비해간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4절이죠.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 청년의 말이 6절에 나옵니다. 청년이 이르되, 여기 나오는 청년은 천사를 가리키는데요,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말에 핵심되는 말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음이, 무덤이 비어있음이 곧 부활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중반부에 뭐라 되어 있죠? 그가 살아나셨고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빈 무덤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빈 무덤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된 곳에 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었던 거예요. Empty tomb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겠죠. 어떻게 빈 무덤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까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까요? 인류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반대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했어요. 증거를 들이대려고 했어요. 빈 무덤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측에서 빈 무덤설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폈어요. 빈 무덤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빈 무덤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오늘은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변증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변증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입교식을 했기 때문에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굿뉴스죠? 그렇기 때문에 귀담아 딱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빈 무덤설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이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절설이에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해요. 죽지 않고 단지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주장일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고 그것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6시간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창에 허리를 찔렸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모진매를 맞고 허리에 창을 찔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만 3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했으니까 만 3일이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몸이 회복되었고요. 무거운 돌을 혼자 굴렸고요.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때려 눕혀서 도망쳤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티 기독교 학자들도 이 기절설은 스스로들이 자신들이 주장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반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고 누군가가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티 기독교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이것을 도둑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에요. 왜 말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훔쳐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크게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제자들이겠죠. 또 다른 가능성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훔쳐갔을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아니면 로마 당국의 사람들이겠죠. 근데 어떤 경우이든 말이 되지 않아요. 한번 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꾸미기 위해서 훔쳤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했을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했을까요? 시신을 훔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꾸민 일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친 사람들이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왜 순교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라는 가정은 다 거짓입니다. 도둑들의 두 번째 가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들이 훔쳐갔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훔친 시신을 보여주면 돼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너네들이 이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이것을 훔쳤어. 그리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이 당시 어떤 문서에도 이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3의 가장 강력한 가능성이 뭘까요?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주장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천사가 분명히 선포를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면 너네들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실제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 역사가 바로 사도 행전입니다. 새롭게 역사가 써졌었어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순교하게 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빈부덤설이 그렇죠. 제자들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헌금과 헌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혹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교회 오실 이유가 없어요. 헌신하고 헌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정말로 부활이 성경의 주장대로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되고 달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먼저 부활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자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죽음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부활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가 없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년 뒤 2119년에 살아있을 분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교회에 왔는지, 부활을 셀레브레이션하기 왔습니다.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낙담케 하는 일이 일주일 동안 있다 하더라도 주일날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다시금 부활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부활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nothing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혹 우리 삶에 다가오는 낙심과 실패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